설교 전 광고입니다. 김봉현 목사님 성경 공부서 낯설지만 코코넛 여호수아 편이 나왔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은 역사서 편입니다. 항상 가능성에 멈췄던 언약을 현실로 만든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계기가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나무의 숨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화 010-7103-6833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기대로 나온 각 사람이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희가 여기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을 내 영혼에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저 입술에 담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입술과 내며 권위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장하신 아름다운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따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슬러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엔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끝이 젖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연히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를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한동안은 한 권을 보기보다 여러 본문들을 좀 넘나들면서 좀 우리가 근데 익숙한 하지만 요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본문들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만 매이지는 않고요. 베드로라는 사람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망의 대라고 잡아봤는데요. 실망의 대라고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망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실망하신 적. 전 1분 전에 마지막으로 실망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꼭 오겠다고 한 친구가 둘 정도 있었는데 지금 올라와서 눈을 떠보니까 없네요. 실망했습니다. 아, 올 줄 알았는데 되게 길게 간절하게 꼭 올 것처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었는데 안 왔구나. 괜찮아요. 비가 왔으니까 그렇죠? 실망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실망한 건 2시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두세 시간 됐나? 그렇죠?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아 반응이 이것보단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설교인 줄 알았는데 쏙 좋지 않구나. 그래서 어제도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깨가 좀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희망을 갖고 갔죠. 아 한의원에 가야겠다. 너무 아픈 걸. 한의원에 가면 나을 것이라는. 근데 갔다 왔는데 통증이 그대로예요. 실망하죠. 아, 좀 괜히 갔나?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렸는데 나아질 않네. 일주일을 다 하면 설교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실망한 것들. 난 이거에 실망했고 저거에 실망했고. 우리는 살면서 실망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소소하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일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큰 것들도 있죠. 내 인생에 되게 무겁고 중요한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실망은 기준과 기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준과 기대. 아 오늘 장난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는 게 맞다라는 기준, 올 것이다라는 기대. 근데 그 두 가지가 꺾여졌을 때 이게 잘못됐고 아쉽다라는 게 실망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죠. 한의원에 가면 낫는 게 맞다, 나을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낫지 않네라고 하면 느껴지는 실망. 그렇죠? 우리가 일정한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과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실망이란 걸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실망에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실망감에 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망으로부터 일어나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거기도 여전히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준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그 기준이 아니었구나. 내가 헛된 생각을 했지? 안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아, 한 번의 치료에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몇 번 더 하는 게 맞다라는 새로운 기준.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란 기대.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실망감으로부터 걸어나와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누적된, 감추어진 어떤 실망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꽤 오래 머물러 계신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실망감으로부터 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망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베드로의 실망감을 이야기하려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는 사실 어떤 기대가 가장 컸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었죠? 자기의 이름에 성당이 세워질 거라는 기대를 했나요? 세계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했나요?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기대를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베드로에게 가장 컸던 기대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세력이 유대의 지도 세력으로 거듭나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뭡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죄에서의 구원?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 뭐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방 나라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것 때문에 각 사람의 생활이 피폐합니다. 그렇죠? 세금 문제가 있고요. 비인격적 대우의 문제가 있고요. 자기 가치관들을 함부로 대함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나머지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가짜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 중간에 껴서 로마와 타협하고 이 사람들을 수탈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가짜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세력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 유다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와 싸워 승리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베드로의 기대였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 또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통하여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예수의 수제자 위치잖아요. 그럼 난 총리급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제자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때마다 뭘 갖고 싸웁니까? 때마다 누가 제일 크냐를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다음 서열 2위냐, 누가 3위냐, 누가 4위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긴 하죠. 수제자예요. 법적 지위는 베드로가 더 그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 3위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근데 얘네 둘은 뭐예요? 형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 엄마가 와서 나중에 어머니가 와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아들이 양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데려와서 베드로 빼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 뭐예요? 엄마가 와서 왜 너 뭐 해줄까? 쟤 빼고 우리 1, 2등 시켜주세요. 이 얘기를 엄마 입속에 넣은 거 아니야. 그 엄마가 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요한 얘기 듣고 알았겠지. 그쵸? 그럼 베드로가 막 열받아하고 싸우고 이 사람들 이랬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믿음이 좋았어요. 왜? 로마 정도는 깨부실 거라고 확신한 거야. 그러니까 승리를 완벽하게 믿고 지금 농공행상을 하고 있어.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믿음이 좋아? 이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열 거다. 서로 이제는 말이 엇갈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지금 다 내세적인 천국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생각했죠. 그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거죠. 같은 의미인데 의미가 다른 단어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그 친구들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아, 예수님이 곧 주의 나라를 그때 저는 어느 서열에 있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대가 틀려요? 이 기대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이 기대가 어떤 기대예요?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한 기대죠.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한 기대.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짓입니까? 이 좋은 일을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내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겐 기쁨이 되는 정말 누이 좋고 매보 좋은 윈윈 이 꿈을 갖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이 기대가 애매한 거란 걸 느낄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딱 고백했더니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내게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아, 역시 오늘 진짜 예수님 내가 제대로 기쁘게 해드렸구나.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러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죽겠다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라고 하죠. 내 면전에 대고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쳐야 됐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아니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으면 이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서열을 정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열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베드로 1, 요한 2, 야고보 3. 2, 3이 합친다고 2를 이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서열 논쟁을 할 때마다 혼내세요. 그렇죠? 아, 서열을 정해줘야 되는 사람이 정해주면 싸움이 끝날 텐데 왜 서열 갖고 얘기하면 혼내기만 할까?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아,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이죠.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 설교가 별류였으면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표현이죠.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목사님 오늘 설교는 어려웠어요. 목사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못 알아듣나 보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마찬가지죠.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접어두자. 접어뒀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날이 찾아오죠. 실망의 날이. 대제사장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인원이 우리 인원보다 10배가 넘게 많아도 칼 쫙 빼듭니다. 왜? 예수가 내 뒤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본대랑도 싸울 생각이었는데 야, 대제사장의 군대는 이 정규군도 아니야. 그냥 이게 동네 하인 너 이렇게 모아가지고 칼 들고 온 거예요. 그냥 군대가 아니야. 군대가 아니야 얘네들은.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메시아. 나 이걸 확실히 믿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겁 하나도 안 나요. 그 앞에서 칼을 쫙 빼듭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건 줄 알죠? 나보다 10배, 20배 병력이 몰려오는데 거기서 한 10몇 명이 서 있는데 쫙 칼을 빼드는. 써본 적도 별로 없어. 어부야 얘. 그러면서 빼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예수가 이 군대와 로마의 본대도 다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빼들었죠. 근데 예수가 잡혀가죠. 이때 베드로가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로마 본대라고 하는 큰 산도 넘을 줄 알았던 분이 이 대제사장의 군대라고 하는 작은 언덕을 못 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믿었던 예수의 능력은 뭐지? 내가 확신했던 이 소망, 확신했던 이 성공에 대한 소망은 뭐지? 그러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걸 얻으려고 내가 투자했던, 그쵸? 그 헌신은 뭐지? 이게 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걸 너무 확신해서 우리는 농공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기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이긴다면 누가 많이 갔느냐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진 제주도. 제주도라며나 제주도가 혹시 베드로가. 제주도가 뭐니? 베드로가. 베드로.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대충 부정해서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죠. 욕을 하고.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은 그 제자가 맞는데 저렇게 저주하는 걸 보니 제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욕을 한 거죠. 얼마나 심하게 했을까? 얼굴은 그 사람이 분명한데 진짜 제자라면 아무리 지승이 잡혀간다고 해도 저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벗어나죠. 벗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뭘 경험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사람이었나를 경험하죠. 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놈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베드로는 기대가 있었어요.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한. 이게 무너져 내리죠. 자기 삶이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되게 초라한 꼴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렸다고 느낍니다.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사실 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하나님에게 실망합니다. 실망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덜 죄송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부활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로마와 싸우실 생각은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그가 뭘 한다 한들 나는 예수를 저주한 놈이에요. 베드로의 실망과 신앙은 너무 막연하고 난 너무 한심합니다. 신앙은 막연하고 난 한심해요. 그럼 나에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생계만 남습니다. 죽을 순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아니 처음 이전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먹고 살아야지. 이게 베드로의 실망감. 우리에게도 이런 실망감이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을 욕하면서 세상에 적응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세상을 배우고 그 세상에 적응해서 내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왔더니 자꾸 나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래요. 그래서 뭐 처음엔 그런 소린가 보다 했는데 스물 서너 살쯤 되는 어느 날 깜깜한 기도원에 가서 불을 꺼놓고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럴 것 같기도 했어요. 갑자기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아. 이건 너무나 확실해. 같이 모여서 그 얘기를 서로 또 해주다 보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너도 잘 될 거고 나도 잘 될 거라고 같이 울면서 노래를 서너 번 불렀던 이 확신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농공 행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날 크게 쓰실 거야. 봤더니 로마의 압제 같은 압제가 있잖아요. 아,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그지 같습니까? 일자리가 제대로 없고.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CEO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뻐할 일자리를 만들자. 내가 이 의미 있는 성공을 이뤄보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정치 세력이 되어서 이 나라의 무너진 기준들을 다시 세워보자. 아, 교육이 썩었구나. 내가 정말 학교를 세우고 사학재단을 세우겠다. 이게 엄청난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학교를 세워서 내가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아. 교계가 문제다. 내가 세상에 몸에 대는 새로운 스팀을 만드는 그 부흥운동을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바꿔보겠다. 문화가 문제다. 이 퇴폐적이고 향락자이고 이 부정의 사고방식과 죽음의 사고방식이 문화를 바꿔서 내가 새로운 문화, 건강한 문화, 바른 문화, 밝은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나님과 함께 뭘 거예요? 로마를 추방시킬 거라는 확신을 갖죠. 이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심지어 내가 그 성공을 이뤘을 때 절대 날 위해서 쓰지 않을 거야. 난 기본적인 품 있는 생활만 하고 집은 35평을 넘지 않고 차도 중형차만 탈 거예요. 난 해외여행은 출장 겸해서 갈 거고 갈 땐 이코노미를 탈 거죠. 품이 있게.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지만 왜? 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공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날 성공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성공시키시겠죠. 라는 생각을 취업 전에 막 하죠.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날이 찾아오죠.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로마도 전복할 것 같은 예수가 예루살렘 군대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세상도 뒤집을 줄 알았던 예수가 내 취업도 성공 못 시키는 걸 경험하죠. 이거는 위대한 역사도 아니라 사소한 행운인데 누군가에겐 잘도 찾아오는 그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을 경험하죠. 열심히 노력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고 조그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성공은커녕 생계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날들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실망감이 생기죠. 그 실망감을 갖고 며칠 움직이다 보면 무슨 짓을 합니까? 내가 보통 한심한 짓을 하죠. 뭔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생활했을 때 나는 좀 더 대단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갑자기 한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안 했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할 여유도 없고 거짓되고 초라하고 그러면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생계가 남습니다.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실망하고 방에 처박혀서 이 실망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을 때는 그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시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누군가 밥을 해서 내 방에 넣어줘야 내가 그 짓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쳐넣어야 되는 사람이면 그 실망감을 안고 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죠. 생계라는 걸 해야 돼요. 실망할 여유조차 없는 생계. 다른 사람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왜? 오늘도 밥벌이 하러 나가니까.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엔 아, 인생이 되게 별게 없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좀 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나 보네. 실망감이지. 그 실망감을 쳐다볼 여유도 없어서 그냥 생계를 삶을 살지만 사실 이 실망은 내 마음의 가운데 쪽을 다 무너뜨리죠. 실망이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걸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미안해, 오늘 좀 너무 장황하죠.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늙으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저는 실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40이 넘을 때까지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큰 실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실망이라고 얘기했지만 내 나이가 들면서 실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알게 되겠지. 아, 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난 내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나는 이 골목을 꺾으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있지. 근데 그게 없었어야 되는 건데 있어서 문제지. 이 삶이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내 생각 같지 않고 삶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자신도 사실 내 기대보다 더 초라한 지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도 서 있던 곳이고 저도 서 있던 곳입니다. 때때로 저도 그 자리에 다시 서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끔 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금방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 여러분들의 답이도 꼭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다면 그 자리에 오늘 서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가셔야 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답을 한번 봅시다. 실망은 기준과 기대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했던 기대에 못 미치고 내가 가졌던 기준에 못 미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가 사라질 때 사람은 실망에 오래 서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 못 미치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어요?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하신 행동이셨어요. 왜 다시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을 반복하시면 행동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망한 베드로에게 네가 우리가 처음에 어땠는지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자 베드로가 와 이렇게 물고기를 잡혀야 하는 분이라면 내 인생의 위대한 성공, 유다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하실 수 있겠군요. 제가 당신에게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날이었죠? 그날은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날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첫 멘트가 뭐였어요? 첫 말이 뭐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였어요. 베드로는 그때 유다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때 험불한 자기 내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그날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인인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한심하게 흘러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죄인도 아니, 넌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자유해질 것이고 죄에서 자유해진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기뻐하여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어떤 이익이나 성공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던 게 아니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의미 있는 성공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를 나누자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잖아. 너와 내가 시작했던 건 네가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족하여서 그 은혜가 기뻐서 나를 따라왔던 거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신앙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어신다고요? 제가 그럼 문화를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 같이 한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성과를 돌릴게요. 이렇게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 나라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저를 쓰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저를 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제가 한번 예수님께 투신해 볼 생각이 있는데요. 대신 성과는 반으로 나누죠. 이렇게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누구도 기독교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기독교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 좀 받아야 만족이 오고 이 정도 품위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도 그 정도의 박수 소리가 아니어도 그 정도의 업적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그 기쁨을 주신 그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 은혜가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을 얻어서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이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후불제가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는 선불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단 하나님한테 투자를 할 거니까 선불로 나중에 뭔가 보상을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물건은 이미 배송이 왔어요. 이미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상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족해 하셔서 그 은혜의 기쁨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은혜에 만족하여 나를 따르는 것이지. 무엇인가 이루자고 나를 쫓아온 게 아니었잖아. 그 은혜에 만족하여 나를 따랐다는 걸 네가 지금 기억한다면,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네가 회복한다면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네 삶에 아무것도 망쳐지지 않았어.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어. 네가 그것이 네 삶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무너졌을 뿐이지, 네가 그렇게 해야 돼야 된다고 계획했던 것이 무너졌던 것뿐이지, 내가 정말 너한테 갖고 있던 그 삶의 계획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꿈꿨던 거, 베드로가 생각했던 위대한 의미 있는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안 됐습니다. 평생 공유에 잡혀서 또 끌려가고 걔네들을 전복시키고 싶었는데, 그쵸? 결국 로마에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그쵸? 로마를 때려부수고 싶었는데, 그쵸? 베드로가 바꿨던 그 사회적 현실은 베드로는 못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전성기는 이날 이후로 시작됐죠. 베드로가 이것으로부터 한 달 반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4천 명을 구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어부된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원했던 사회적 위치나 그가 원했던 사회적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신 본인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베드로 베드로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드로는요, 사회적으로 아무 위치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좀 쳐주고 알아주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은혜의 첫 장면을 다시 기억하자 자기가 이상한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무너뜨리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은혜에 다시 은혜의 감격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삶을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문장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 번 물어보는 것은 무엇의 메타포가 있다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가 세 번 저주했던, 부인했던 것에 유비가 있다라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기 삶이 망쳐졌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 했던 프로젝트가 깨졌기 때문이지,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진 이유는 자기 했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건은 널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난 너를 날 저주했던 애 이렇게 보지 않아. 그 사건은 널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나는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로 널 보지, 네가 전에 뭘 했다로 널 보지 않아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던 가장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이 자기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 밑바닥이 드러났어를 내 본 모습이 드러났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최악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최악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반대는 해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잘 가졌던 최선의 모습, 제일 은혜로웠을 때, 그렇죠? 사실 평생에 한 4일 정도였던 그 기간을 가지고 사실 난 그런 사람인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로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본 모습이 아니에요. 아, 내가 그치. 그때 7년 전에, 8년 전에 내가 어디 가서 그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여러분들의 최선의 모습이죠.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나예요. 내 최악의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고요. 내 최선의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어려운 날, 내 인생의 바닥이 드러났던 걸 가지고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배신 때리는 놈이야. 사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굉장히 비열한 애지. 난 결정적인 지점이 되면 사실 이기적인 애야. 나는 사실 그런 애야. 지금은 상황이 좋아서 간처져 있을 뿐.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사랑이에요. 나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너야. 난 너를 아 베드로 나를 사랑하는 애 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맡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망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네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네 인생에 먹물을 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냥 네 인생의 바닥일 뿐. 넌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치명적인 날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날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여러분한테 공개합니까? 내 프라이빗, 내 개인사인데. 전 그걸 경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자꾸 본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나눠야 나를 나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최악의 모습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당장 죽이자고 달려드니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이 왜 내 본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최선의 날이 여러분들의 본모습이 아니든 여러분들의 최악의 날이 여러분들의 본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의 삶과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모습이에요. 본모습이 변하겠죠. 나아져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섭니다. 그렇죠? 인생에 실망하고 내 자신에 실망해서 생계에만 서 있던 것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날 다시 한번 세워요. 날 다시 한번 세웁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날 다시 한번 세워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요.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기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 실망에서 걸어나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가 실수했죠.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무너졌죠. 하지만 내가 실망했어도요 여러분. 내가 실망했어도 내게 다시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이뤄나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때 그 실망감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걸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가지. 하나. 여러분들이 실수한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한 날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대세요. 여러분께서 실수하기 전까지 웬만해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해결해 나가자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본모습이 아니에요. 걸어나오세요. 걸어나오세요. 난 아무것도 망쳐지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바닥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좋은 사람이든 우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상한 생각을 가졌다가 혼란스러워졌고 극단적인 지점에서 예수를 배신했고 지금도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고 살아가지만 베드로가 좋은 사람이든 우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늘을 향한 사람. 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사람을 향한 온기가 있어요. 우린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을 다시 세우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인생의 소망과 기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참선 모든 소리를 닥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서세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획했던 어떤 의미 있는 성공이 실패인지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뭘 바꾸고 싶었어요? 뭘 대단하게 이루고 싶었어요? 그럼 좋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신앙생활처럼 생각하기에는 거짓말 장인들에게서 멀리하십시오. 그걸 신앙상이라고 부르는 거짓말 장인들로부터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실패자예요. 에스겔도 실패자고. 예수는 성공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어디가 의미 있는 성공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르심일 뿐.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는 자나 천히 쓰시는 자나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건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가 작게 쓰임받는 것은 싫고 크게 쓰임받는 것 좋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건 세속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건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과 은혜로 다 채우세요. 지금 좀 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성공해준다고 사인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믿을 걸 믿어야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믿었어요? 이상하잖아. 누가 믿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돼야지. 그럼 거짓말을 누가 믿어 도대체? 믿었던 여러분들이 순진한 거지. 그럼 누가 믿어? 그렇게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기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시작한 게 사라진 게 문제지. 그 아니었던 게 무너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문제는요.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못하고 패배한 게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날의 그 기쁨을 잊고 있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세요. 그것을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많은 것이 실패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그저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고 그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족을 달게요. 제발 번듯한 삶과 신앙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번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좀 말고 번듯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셨다고 말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 아무데나 펼쳐서 30장만 읽어보십시오. 그 말이 거짓말인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데나 펼쳐서. 여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믿으십니까? 왜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왜 나한테 번듯한 삶을 주지 않아서. 난 좀 더 대단하게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번듯한 직장에서 보란듯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 제자들 같았군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개고생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큰 성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무엇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내가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회복할 때 내가 이미 내 삶 가운데 받아야 될 걸 이미 다 받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번듯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받으시며 세상에 선물되는 삶이 나에게 분명히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럼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실망한 건 역시 1분 전입니다. 역시 2부도 예상과 다르게 반응이 크게 좋진 않네요. 반응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란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많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상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하나님에게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내 자신에게 기준을 세워놓고 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얘기하고 내 삶에 기준을 세워놓고 고작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 우스꽝스러운 짓들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시다. 저도 그래요. 실망감이라는 게 찾아오는 그날은 이게 얼마나 늪 같은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득 찾아오더라. 아침에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아 인생이 별거 없네. 이게 전부인가? 내가 벌써 44인데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난 뭔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뭔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진짜 너무 한심하다 진짜 아직도 이러니 아직도 아, 너 진짜 한심하다 아, 진짜 힘들지 않아요 그런 날? 그런 날이 좀 이어지면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도 들어 신앙생활에 봐야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참 설교하기 싫다 내가 뭘 얘기해? 그냥 이번 주까지만 모이자고 할까? 그럼 이한이는 누가 먹여 살리지? 아, 해야겠다. 생계를 위해서. 나라고 그런 날이 없을까? 우리 지나갑시다. 실망은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오니까. 실망은 바람처럼 비처럼 우리를 찾아오니까. 우리 지나갑시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실망하는 그날, 날 실망시키는 그 기준과 그 기대에 묶여있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지? 내가 왜 이런 기대를 가졌었지?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기대는 무엇이지? 아,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게 있구나. 내 인생에 여전히 기대가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 출발한 거고 그걸로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걸로 내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새 마음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받았던 그 마음이에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세요. 새롭게. 하지만 예전에 잡게 하셨던 그 물고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생의 기대를 회복하시고 그 기대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실망으로부터 지나오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에 찬양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님께 부탁드려 지키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네. 내가 좋았던 구절은 그 다음이에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았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좋은 마음도 이제 없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어질 때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잘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부터 우리 가운데 장막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실망 가운데 있사오니 저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달라고 원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대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감이 우리의 발목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늘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 내가 고작 이런 사람이었나 내 인생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나님은 나를 그저 돕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서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 내 안에 생계를 빨아먹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거기서부터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했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 인도하실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주를 믿었다가 실망했지만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코로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부일 때가 있었는데 주여 제가 그것이 안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근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안에 은혜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 은혜를 저희가 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얻어 실망에서부터 걸어나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을 향해 걸어가기를 서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